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다 물어보면 참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20년 전 또 우리가 한 30년 전쯤에 잘 살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처럼 이렇게 바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먹고 사는 게 좋아지고 뭐 컴퓨터 시대가 되고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바빠지고 도저히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루에 5분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어느 면에서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도 바쁘고 바쁜 그런 삶을 살면서 특히 성경을 교정하고 성경 출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바쁜 그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400주년 이제 기념 성경을 이제 다 출간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야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대로 책을 싸놓고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그 책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돼야 될 것인가. 아직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좌표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해야 좀 좋은 사람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책의 대부분이 다 설교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제가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책을 통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그러한 그 성도로서의 삶을 제가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들이 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또 그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해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이거 목사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성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지금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과연 무엇이 바른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교회일까? 그럼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맞습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어야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사람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인가, 선한 사람들인가,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굉장히 더울 때 보통 여름철에는 그 남량 특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녀 귀신 뭐 이렇게 해서 무섭게 하고 여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무섭게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등골이 서늘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선정을 하고 그동안 미담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등골이 좀 서늘한 그러한 그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 과연 내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의 30년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생활을 사셨고 후반부 3년 반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3년 반은 우리가 공생애의 기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이 되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구약 성경에서 많은 대언자들이 앞으로 오리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백성에게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그와 같은 왕국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야 될 가지가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유대 민족들에게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만나서 선포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지부동입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분을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그 3년 반의 맨 마지막 한 주간이 지금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시면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절부터 11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영을 받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같이 이제 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12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시냐 하면 예루살렘의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12절부터 그 다음에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누가 성전을 처음 지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해서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느 땅에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어느 산에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쯤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정상에다가 황금의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황금의 집. 황금으로 전체를 장식해놓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러한 그 건물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최소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될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가장 멋있게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에 의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훼파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시리아로 포로 생활을 가고 그 이후에 유다 왕국은 바빌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떠나서 그 지역이 70년 동안 황폐한 가운데 지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부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성전이에요. 근데 이 둘째 성전 지을 때는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짓고 나니까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이러는 가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약 4,500년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건축가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백성에게 많은 원한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제대로 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 하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이 이 스룹바벨의 이 둘째 성전이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이 건축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을 져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6년 전쯤부터 이 성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재주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약 18,000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약 8년에 걸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 옆에 있는 그런 부대 건물들, 이방인들의 뜰, 성벽, 각종 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짓는데 총 얼마가 걸렸냐면 46년이 걸렸어요.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셨을 때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그런 건축물이 있었지만 어느 역사가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그 당시에 온 세상 천지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건축물로 이 헤롯의 성전이 스룹바벨의 둘째 그 성전이 개조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있는 그러한 성전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지금 들어가시는 장소가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심장한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요. 장사꾼들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나오는 대목의 말씀이 지금 무화과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앞뒤 문맥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안에 가서 보니까 마귀의 소굴이요, 강도들의 소굴이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지금 나오는 말씀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 도시로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멀리서 마가복음에 갔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잎이 무성하게 잎이 잎사귀가 많이 있는 그와 같은 무화과나무.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여기엔 무언가가 있겠구나.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서 무화과를 좀 얻어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가 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말씀은 표적이며 동시에 비유입니다. 표적이에요. 무엇을 나타냈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치장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십일조를 한다고 뭘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초점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잎사귀를 원치 않고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열매, 열매,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뭘 원하세요?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등골이 좀 서늘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살아야지 안 되겠구나. 이거 혹시 지금까지 다 산 게 잎사귀만 부성한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 예수님 지금 찾으시는 건 열매인데 잎사귀만 무성해서 무슨 종교생활 한다 그러고 뭐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고 목회를 한다 그러고 교회를 한다 그러고 이러고선 지금까지 한 50년 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무화과라고 하는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가 많아요. 무화과가 무슨 뜻이에요? 꽃이 없는데 과실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화과입니다. 맞죠? 예,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잎이 나타나거나 꽃이 피기도 전에 열매를 맺는 게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게 있다 그럽니다. 눈에 이렇게 보기엔 보이질 않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나중에 이파리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무화과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조그만 잎과 꽃이 그 안에 있는데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월절 때예요. 약 4월경이에요. 4월경에는 대부분의 무화과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이건 무슨 무화과냐 하면 잎사귀가 굉장히 많은데 열매가 없다. 이건 비정상적인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맞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요. 교회에 와서 막 방방대고 처음에 굉장히 뭘 발견했다 그러고 진리를 찾았다 그러고 하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보면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만나면 열성이 대단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잎사귀가 쭉 떨어져 나가보면 나중에 가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이 대단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잡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고 이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볼 때 어땠어요?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저건 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랑이 보통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뭐냐? 많은 점에서 많다 말했어요. 특별히 뭐가 유대인들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아,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요. 예,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유대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들 앞에 가서 고백을 할 때 그 제사장들이 죄를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그 유일한 나라가 유대나라, 유대나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랑은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런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희생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곳곳에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삶 자체가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삶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삶이에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걸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 사람들을 딱 가서 살펴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누구에게 왔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 원한다는 그런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가서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더라.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웬만한 데서 하여튼 교회 졌다 그러면 동양 최대, 세계 최대 항상 그거를 자랑을 많이 해요. 세계 10대 교회가 여기 있다 그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나라에 있다 그러고 자랑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최대 성도, 최대 예배당, 최대 헌금, 최고 예배시설, 전 세계에서 제일 좋고 크다는 파이프 올겐은 다 한국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그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그 교회가 잎사귀만 무성한가 아니면 그 안에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로버트 슐러, 우리말로 로버트 슐러라고 미국의 LA 지역에 가면은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책도 쓰고 뭐 전 세계 로버트 슐러하고 빌리 그레엄만큼 유명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희 사이트에 어느 형제가 이 두 사람이 대담한 것을 올려놨어요. 1997년 5월 31일에 로버트 슐러가 운영하는 그 텔레비전 방송에 빌리 그레엄이 나와서 서로 대담하는 이 장면이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우리 한국 사이트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튜브에는 이게 올라온 지가 꽤 오래됐고 제가 어저께 가서 보니까 80만 건 이상 클릭을 했더라고요. 이 빌리 그레엄하고 로버 슐러 이 대담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로버 슐러가 묻습니다. 박사님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리 그레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전 세계 크리스천 그룹뿐만이 아니고 크리스천 그룹에서 나오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안다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 모슬렘 세계에서나 불교도 세계에서나 기독교 세계에서나 혹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조차 백성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으므로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물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현재 자기들에게 비춰진 조그만 그런 빛, 이 빛으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슐러가 깜짝 놀래갖고 뭐라고 해 박사님? 그럼 지금 박사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전혀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혼과 삶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라함이 뭐라 그래?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야생 상태로 야만 상태로 과하고 있는 종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한 번도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으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과는 다른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슐러가 말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박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은 엄청나게 크군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빌리 그레함이 이야기하는 게 힌두교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선을 행하면 그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가 비록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도 그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자기들 가운데 비춰진 그와 같은 양심의 빛을 따라 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천주교 교황이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에요. 빌리 그레함, 로버트 슐러, 마더 테레사, 또 교황,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조용기 목사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동국대 가서 뭐라 그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다?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잎사귀만 무성한 자들이요 열매가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이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가장 큰 교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교회연합회 WCC, WCC가 무슨 기독교 올림픽이라 그래갖고 이걸 우리나라에 유치해야 된다 그래갖고 새벽마다 특별 기도회를 하고 이걸 모시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모셔왔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WCC, NCC가 종교 통합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하고 마더 테레사하고 지금 로버 슐러하고 이거 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는 게 제일 앞장서는 게 WCC, NCC입니다 이런 일들을 무지한 성도들 속여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그와 같은 악한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요. 예배당이 큽니다. 파이프 올겐이 커요. 목사가 황금 시간대에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록펠러하고 콜게이트하고 그렇죠? 예. 매일 얘기하는 게 예, 형통해야 된다, 잘 산다 그거 빼고는 설교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 무슨 저주를 내리세요? 영원토록 내가 말라 죽는다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WCC, NCC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서 책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못된 목사들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목사들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어느 면에서 마귀의 사역자들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목사가 많은 영광을 받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가서 보면 열매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남 얘기는 그만두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대부분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다, 이 내용을 아시고 오셨죠.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바른 말씀, 바른 구원, 그 다음에 바른 교회를 우리가 해보자고 이 자리에 온 거 맞습니까? 맞아요? 예. 혹시 잎사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킹제임스 잎사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킹제임스 잎사귀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킹제임스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사람이 보는 열매 아니면 사람이 보는 잎사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봤을 때 참 너 열매가 있구나. 이 열매,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잎사귀가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킹제임 성경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종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최종권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쫓아가고 돈도 내고 많은 추종자들도 있고 이상하게 예, 그런 데는 건물도 하라고 그러고 막 돈도 가져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만났어요. 교회도 있고. 근데 가서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있어도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킹제임 성경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이런 열매가 나올까 하는 악독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사용하고 이걸 믿는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100%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추종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교회가 있어도 나오는 그 열매가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나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제가 지금까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의 눈은 못 속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첫째 아담이 있어요.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첫째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나무에 잎사귀를 취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취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첫째 아담은 무화과 나무에 가서 뭘 취하는 사람이에요? 잎사귀를 취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아담은 잎사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그게 첫째 아담이에요. 반면에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잎사귀가 아니라 뭘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서 무언가 사람 앞에 보여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가서 지금 잎사귀 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열매. 근데 그 열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는 이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붙어 있으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열매가 나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고 가지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변질된 열매는 아닌가? 이상한 열매는 아닌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수액을 받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안 나오면 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냐? 첫째, 회개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 삶에서. 어떤 교회에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다볼 때 이 부끄럽고 이 죄스러운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고 자꾸 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회개예요. 그런 회개는 일생 동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회개의 열매가 매일매일매일 같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면 안 돼요. 늘어나야 됩니다. 회개 열매가. 그래서 조그만 죄 하나만 져도 그게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과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저 아침 잠에서 깨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게 고백이 주여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열매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인격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인격의 열매. 예절의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죠? 네. 핸드폰 한번 쓰시면서 한번 좀 보세요. 지하철이고 다니면서. 네, 지하철에서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니 이게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정신을 똑바로 좀 차리고 예의를 좀 갖추고 살아야지. 도대체 화장실 가서까지 전화를 해야 되니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하철 가서 한번 좀 가서 들어보세요. 저주받은 세대예요. 이게 저주받은 세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절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구령의 열매로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꼭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이 사람의 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CD를, 설교 CD를 준비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이걸 누구에게 한번 좀 줘야 되겠다. 열 사람, 스무 사람 생각을 하고 가져다 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에요. 다섯째, 모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충전을 받고 그 안에서 배움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활의 중심터가 돼야 돼요. 매일 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성도들 생각이 나고 시간이 되면 내가 예배 시간에 꼭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야지 자유를 주고 진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나태해지고 모임에 빠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일까? 목사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러고 킹잼 성경을 오래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태하고 더 방종하고 새로 나온 그런 사람들도 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자꾸 내가 좀 돌봐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나보다 연약한 지체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은 사람인가? 일단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은 사람인가? 다른 얘기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그 무슨 소리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방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답이 간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질된 열매가 생겨나요. 변질이 된 그런 열매가 생겨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